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4장 유월절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이틀 전이었다.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명절은 피하자고 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셨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었다. 그때 어떤 여자가 값진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왔다. 여자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하는 거야? 저런 값비싼 향유라면 1년치 품삯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들은 여자를 나무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 이 여자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어느 때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하여 내 몸에 미리 향유를 부었으니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자를 기려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높은 제사장을 만나러 갔다. 그는 가리옷 사람 유다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높은 제사장들은 그의 제안을 듣고 좋아하였다. 그들은 유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이날은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에 쓸 양을 잡는 날이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저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잔치 음식을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며 말하였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남자를 따라가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쓸 손님빵이 어디 있느냐? 내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 집 주인은 너희에게 2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 방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우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아라. 두 제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일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 유월절 잔치 음식을 차려 놓았다. 저녁에 예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모두 상에 비스듬히 길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 열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저마다 예수께 여쭈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열둘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나와 같은 그릇에 빵을 적셔 먹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죽이라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편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집어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셨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뒤에 제자들에게 주셨다. 모든 제자들이 그 잔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 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려 하시는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다.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뿌려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저녁 너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하였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선생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하였다. 예수와 제자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조금 더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괴로움과 걱정에 쌓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세 제자를 남겨놓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시간이 자신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이 고통의 잔을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자고 있느냐? 너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한 번 더 따로 가셔서 같은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너무 졸려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친 뒤에 제자들에게로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잠이어 쉬고 있느냐? 이제 그만큼 잤으면 됐다. 시간이 다 되었다.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보아라, 저기 나를 넘겨줄 자가 오고 있구나.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다가 가까이 왔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유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다. 이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유다는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미리 약속해 놓고 있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그래서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 하고 불렀다. 그리고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예수 가까이에 서 있던 제자 하나가 칼을 빼어들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냐?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며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한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몸에 혼잎을만 걸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도 같이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걸치고 있던 헛니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다른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마당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들과 함께 앉아 그곳에 있는 화롯불 곁에서 불을 쬐었다. 높은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의회 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 불리한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말이 서로 달랐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 이런 거짓 증거를 댔다. 우리는 예수가 나는 사람이 만든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뒤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새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거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도 이렇게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당신은 대답할 말이 없소? 그러자 예수께서는 계속 입을 다물고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내가 사람의 아들이요. 당신들은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우리에게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죄를 지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죄가 커서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그분의 눈을 가리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말하였다.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예수를 넘겨받은 경비원들도 그분을 때렸다. 베드로가 뜰 아래쪽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지나갔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대문께로 갔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아직도 대문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그 둘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베드로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패거리 가운데 하나일 거요.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하며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뒤에 달기 두 번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정신없이 울었다.
창세기 제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두를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시네.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 옷 입으신 주 옷 입으신 주님
노라 둘리 꼭꼭꼭꼭 창이는 내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지만 내 안에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약혼자인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생긴다. 의심을 하는 요셉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요셉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셨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시란다. 요셉은 너무 기뻐서 마리아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무슨 일이에요, 요셉? 천사가 내게 나타나 당신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오. 요셉, 나는 벌써 아기를 가졌어요. 나 같은 목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돌보라고 하시다니. 요셉과 마리아는 곧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조상의 마을로 가서 이름과 재산을 등록하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빠짐없이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이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거기는 한쪽 손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양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양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성하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밖으로 나가 예수를 죽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일을 아시고 그것을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모두 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내 종이 여기 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말다툼을 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기까지 꺾어진 갈대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안식일 서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죄를 짓고 그러한 죄가 종교적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심판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보이는 모양의 회당이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각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복음 속에서는 성전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고 했고 간음은 음욕을 품는 마음이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비록 율법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계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죽이기 위한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율법의 글자에 묶여 완성된 구원의 법의 사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9절 10절을 중심으로 간악한 죄의 사람의 본성을 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일이 자신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함으로 결국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안식일이 주님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셨지만 회당에 들어오신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장애자를 불쌍히 보기보다는 그 불편조차도 자신들의 간악한 계획을 이루려는 도구로 삼는 것을 보면 참으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구절했는데 주님께서나 바울 사도도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규례를 따라 들어다니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었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능히 아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주님을 송사하고자 했습니다. 가련한 지체의 부자유조차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고수할 구실을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의 간악한 욕구를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포장한 사람의 간교함을 보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면서도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일깨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짐승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 생명의 귀중성을 역설하시는 내용을 11절 12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영혼도 없는 짐승의 생명조차 안식일이라도 귀하게 여겨진다면 불편한 한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중단될 수 없다는 가르침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셨습니다. 사망을 향해 떠내려가는 영혼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2절 그런데 안식일은 단순히 육신이 쉬는 것만을 위한 것보다는 보다 건설적인 것들을 위한 것입니다. 일주일 사이클이 육신의 건강에도 중요하다면 영적인 회복과 불편의 회복은 당연한 것이라는 가르침이죠. 이런 입장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가르침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주셨는데 창세기 2장 3절이죠. 그것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날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정신은 그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불신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순종은 은혜를 입는 모습을 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리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지체 장애자는 얼마나 서러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자신의 불편도 억울한데 종교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조차가 서러웠을 것이고 어쩌면 바리새인의 관계로 치료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고침을 받지 못할까 봐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송사할 기회로 이용당할 가련한 영혼을 위해서도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라신 주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었더니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치나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신을 빌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하려는 바리새인들의 눈치나 살피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어느 시대,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구속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절대로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대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구속의 사역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시행하셨던 주님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오셨지만 때가 차기 전에 있게 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맞추셨던 자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나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자신의 계획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하나도 아버지를 순종치 않으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죄인들은 의인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14절에 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그랬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에도 이런 현상들은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갖지 못한 자들이 미워하고 살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워하는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할 겁니다. 15절 16절은 그럼에도 이러한 위기 때에도 구원의 일을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들이 어리석다고 비웃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그리 되어 있거든요. 능력의 주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셨고 아무리 쫓기고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행동을 예언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 21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 거리를 시끄럽게 자기 선전을 하기에 열심이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선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외치지 않아도 들리게 되어 있고 소리보다도 표현하는 삶이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0절에 그랬죠. 갈대는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특히 상한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임에도 잘라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라고 그랬는데 기름이 다 되어서 힘없이 빛을 잃어가는 호롱불 거기에는 다시 기름을 채움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계속 성령을 소멸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믿음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회복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1절인데 이스라엘의 거역과 불순종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다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자기 민족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음을 읽습니다. 은혜를 주셔도 소멸해버리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서 채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교한 사람의 죄성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죽이는 도구로 악용하는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불신의 사람들 가운데일수록 순종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비록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순종은 반드시 은혜로 보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연약한 자도 결코 버려짐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선전하지 않으신 겸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넘치는 사랑을 입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음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과 그를 책잡아 죽이고자 하는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불치의 병에 걸린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병든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사 누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의사였던 누가는 이 가련한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주님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와는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주간만 격리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딸아, 이 얼마나 듣고 싶은 단어였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틀림없이 눈물을 쏟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의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여인의 품성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은 군중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다가가서 그의 옷을 만진 것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족과 다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